오늘 저희가 같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을 저희가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참 순종할 마음으로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떠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특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가 제일 큰 형 장자 지파니까 나는 제사장 하고 싶어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일단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야 하고, 그러나 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고 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신체상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가 잘렸거나 손가락이 뭐 여섯 개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이제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해야 하고, 뭐 이런 여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백성의 우두머리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에게 특권과 함께 의무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죠. 의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손상하면 안 된다. 머리 끝을 머리를 이렇게 끝을 훼손시킨다든지 수염을 이렇게 깎는다든지 이러면 안 됐고, 몸에 칼을 대는 행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성형수술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금지가 되고, 문신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에 접근하면 안 되었고, 또 결혼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고, 또 거주 조건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아무 곳에서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이 요르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나뉠 때, 양쪽에 세 개씩 각각 있게 되는 그 도피성과 도피성의 일곱 개의 위성 도시들, 그 안에 이제 거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봤더니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또 이 성소 내에 금향단에 금 등잔대에 불을 또 잘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향로에 향을 관리해야 했고, 또 보여주는 빵을 관리했어야 했고, 또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해야 했고, 아침 저녁으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해야 했고, 백성에게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일들을 했고, 나병을 진단하고, 또 회중의 소집과 전쟁을 위한 나팔을 부는 일을 했고, 또 전쟁 시 언약궤를 메고 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교해서 우리가 신약시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는 그럼 뭐겠냐? 신약시대 제사장도 우리가 태어나야만 한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태어나야만 한다. 개선됨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 우리 제사장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세상의 주요 거점에 우리가 진을 치고 이렇게 살게 된다. 또 백성의 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이 영적인 우두머리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의 직무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이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번제단이 지옥을 의미했는데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끊이지 않고 전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했었고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그 빛이 주심, 우리가 성소 안에 금 등잔 때의 그 빛이 성령님의 어떤 빛이 주심을 이제 의미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빛이 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고 했고, 말씀의 빵을 먹는 일, 그것이 또 우리의 일이다. 또 기도의 향을 피우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이렇게 정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을 총칭해서 헌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헌물, offering, 헌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이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을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걸 총칭해서 이 헌물이라고 불렀어요. 오퍼링. 이 헌물을 기능별로 우리가 조금 분리한다면, 그러니까 목적별로 조금 분리한다면 다섯 개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성경 용어에 좀 더 친숙하시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개혁성경 용어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이 이제 흥정형 용어로 번제 헌물, 소제라는 게 이제 음식 헌물.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제가 화평 헌물이 개혁성경 용어로 뭐라 그랬죠? 화평 헌물이 화목제, 화목제가 화평 헌물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이제 죄 헌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속건제가 우리가 이제 범법 헌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구약의 5대 헌물을 우리가 이제 기능별로 또는 목적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런 다섯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는 어떤 재료, 요소, 어떤 드려지는 어떤 그 요소, 재료별로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것에는 먼저 짐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짐승 중에 뭐뭐 드릴 수 있죠? 양, 소, 비둘기, 참새? 큰일 나겠네요.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참새가 좀 안 돼요. 염소, 염소.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곡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밀가루와 같은 그 곡물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금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은 물론 이제 양이 적지만 이런 것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료를 드려지는 어떤 요소를 다시 분류하자면, 두 개로 나눠서 분류하자면 피가 있는 것과 피가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피가 있지요. 나머지 식물이나 음료 헌물 뭐 이런 것들은 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피가 있는 헌물을 성경에서 이제 희생물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피가 있는 거, 이렇게 sacrifice, sacrifice, 희생 또는 희생물, 이것은 피가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왜 제가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냐면,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그랬는데, 그 희생물이 뭐냐는 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총칭 그냥 헌물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짐승 희생물, 그러니까 피가 있는 희생물을, 피가 있는 헌물을 우리가 이제 희생물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 희생물을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의의가 내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짐승의 양이나 소나 이 염소나 비둘기에 내가 손을 얹음으로써 인간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고, 짐승이 뭔 죄가 있어요? 짐승 깨끗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들이죠. 그 짐승의 의의가 나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짐승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의가 내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백지장이 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면 내 백지장이 되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그림을 여기다 백지장에다 그려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내게로 넘어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짐승 희생물의 경우에 이제 먼저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대야에 받아서,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뿌리기도 하고 또 이 제단 쪽에 쏟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이 짐승의 몸은 조각을 냈습니다. 우리 각을 뜬다 그러죠. 조각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각 낸 것 중에 또 어떤 뭐 내장이나 뭐 뒷다리로 일부는 또 물로 또 깨끗이 씻어야 했어요. 씻어서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씻은 것을 또 번제단에 이렇게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이 각을 뜬 이 조각을 낸 이 몸뚱아리나 이 내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번제헌물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태워서 제가 되게 하는, 제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번제단에 올려놔서 그것이 완전히 제가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짐승의 희생물을 드리는 이 일, 이 직무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직무였듯이,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물을. 그 희생물은, 그런데 구약 같으면은 육체의 희생물, 육적 희생물이 피가 있는 그런 어떤 짐승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뭘 드리냐? 여기 봤더니 이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생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여러분이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희생물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육적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왜 우리 신약 제사장들이 더 이상 육적 희생물, 짐승 희생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짐승 희생물을 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드려지는 것에 이제 화평 헌물도 있었고, 또 이제 번제 헌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헌신의 의미도 있고,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화목을 위한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어서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 이런 것과 조금 이제 분류가 되기도 했지만 조금 차별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짐승 희생물이라는 것 이것은 육적 희생물 이것은 짐승 희생물은 기본적으로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 문제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들로 인해 희생물과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이 5대 제사가 지금 죄사함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의 문제는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 BC 한 1450년경으로 그걸 본다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1400년 동안 그때까지만 유효했던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 그 모든 짐승 헌물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일을 영원히 한 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또한 희생헌물의 역할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헌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래서 직접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보이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와 관련된 희생물을 드리는 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이제 인간이 자기의 죄 문제를 위해서 짐승 헌물을 바칠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보니까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그 짐승 헌물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서 온몸이 이렇게 산산조각으로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또 이 지옥불을 의미하는 그 이 번제단의 불에서 제가 될 때까지 태워지듯이 예수님께서 그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이 혀가 이게 턱에 붙도록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면서 참 제가 되는 다 타서 제가 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 다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짐승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 죄 문제로 인해서 짐승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 일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약의 이 제사장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드려야 하는 희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물은 육적 희생물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희생물이 신약 성경에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듯이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희생. 이것은 반드시 곡조가 붙은 노래일 필요는 없습니다. 곡조가 안 붙은 어떤 찬양, 시편을 읽는 것 자체도 우리가 찬양이 될 수 있고 우리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이게 다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 신약 제사장의 어떤 희생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Sacrifice of praise to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자꾸 배우려고 하시고 찬양하는 자리에 자꾸 같이 있으려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귀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집에 계실 때, 청소할 때, 밥할 때 찬양 틀어놓으세요. 찬양하시고 운전할 때 찬양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자꾸자꾸 배우고 내 마음으로 같이 따라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자꾸 또 교회에서도 교회 모임으로 모일 때에도 같이 특송하는 거 자꾸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찬양의 희생이 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선행과 구제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어떤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선행과 구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때의 sacrifices가 이게 구약에서는 이 짐승 헌물을 드리는 것과 지금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또한 이러한 희생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아, 주고받는 일. 뭘 주고받을까요? 여기 보니까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의 성도들이 뭔가 물질적인 어떤 이 도움을 준 것,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아, 이게 또 선물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물.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이게 선물로 되어 있어요. 오퍼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금이 선물이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했고,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지체들에게 뭔가를 공급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모금하는 그 헌금함에 넣든 그 모든 것들이 먼저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것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희생물,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희생물들이 찬양과 또 선행과 구제, 또 물질을 드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헌금,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로마서에서 나온 부분은 뭐냐, 여기 봤더니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에 봤더니 여기에는 보니까 살아있는 희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 몸을 드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12장 전체에서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2장 이후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이 다 몸을 드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대부분이 전반부에서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다루는데 로마서에서도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나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딱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 뭐냐면 몸을 드려라 이렇게 선언하고서 그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드리는 것을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표현으로 한 어떤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몸을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과 대단히 유사한 표현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장의 전체가 지금 몸을 드리는 문제라면 자 보십시오. 이건 지금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이제 신약 제사장들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겠나? 그냥 몸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드릴까? 몸을 구약처럼 뭐 각을 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을 드리는 게 뭘까?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을 드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영적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첫 번째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form 한다는 것. Conform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뭔가 그 형태가 form이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슷한 모양이 되는 것. 이게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것, 세상과 모양이 같아지는 것, 이게 지금 동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쉽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유사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한 이거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과 동화된다는 것은 다시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유사해지게 되면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비슷해지거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영적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다. 의로운 롯이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앉아 살게 되지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칫 방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세상 근처에서 살다가 세상에 들어앉아서 살게 되면서 이게 참 그 멸망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 모든 것을 우리가 쌓은 것들이 다 손실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켜야 할 문제이지만 또한 교회 전체가 지켜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 문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것은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배도하는 일,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신복음주의라는 그런 형태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하니까 뭔가 복음주의 대단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귀가 좋은 용어들을 다 선점하듯이 이런 것에서도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복음주의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 순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근본주의 이 내용을 100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다 그러면 그게 뭐 한 60, 70 이런 식으로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주의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100% 성경적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신복음주의, 아 그러면 복음주의에서 뭔가 한 발 더 나갔나 보다. 신복음주의, 이 신복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신중립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교회에서 소개하는 책 중에 신중립주의라는 책이 저기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교회 추천 도서로 해놓은 책들은 저도 뭐 여러 책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경건서적이니 교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이제 읽어봤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책들은 몇 권 되지 않아요. 정작 정말 중요한 책들은.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것들은 좀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책들만 제가 최소화해서 여기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들 읽어보세요. 신중립주의라는 책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중립, 타협, 중도와 타협의 정신을 얘기하는 게 신중립주의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타협, 중도 그걸 얘기하는 게 신중립주의 또는 신복음주의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이 교회 내에서만 내가 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겠냐? 세상에서도 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정신이. 그 중도와 타협의 정신이 그게 신복음주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 로그막을 들여오는 것, 교회에 어떤 구도자들만을 위한 어떤 예배를 만드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 목사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정장하고 맨날 나와 있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오면은 얼마나 더 이렇게 친근감 있겠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뭐 여기에는 이렇게 뭐 양복만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그래도 어떤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양자들이 이렇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좀 단정한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모임도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 무릎 이렇게 구멍 나고 뭐 이런 청바지 이렇게 입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친근해지고 젊은 사람들도 모을 수 있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도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설교만 이렇게 오래 하는 그런 예배를 하냐. 드라마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설교가 되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신복음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꼬가 한번 트이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이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한 발 더 해서 세상으로 완전히 푹 빠지고 세상이 그냥 교회 안으로 완전히 점령이 되는 그런 세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는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2절에 다시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라. 예수님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코가 콧날이 높냐, 눈이 쌍꺼풀이 있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사람은 몸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생각에서 범죄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먼저 행했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래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밑바닥부터 이미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게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이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곧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참으로 신비한 존재인데,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육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부분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어떤 비물질 부분, 이것이 지금 아주 신비롭게 결합된 결합체란 말이죠. 삼중복합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행하는 것,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신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인간의 어떤 그 이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 제 안에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어떤 것이 서로, 제가 이제 컵의 예를 들었지만 범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육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 육과 영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몸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혼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그 혼의 작용인 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에 영적인 것, 하나님에 속한 것들, 이걸 택하고 육적인 것을 거절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문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섬기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세상을 찾고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자꾸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갖는 것,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는 문제인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취향이 변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저도 학생 때 데모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쨌든 정부에 대항해서 정부 무능한 정부, 부패한 정부가 있으면 그 정부에 대항해서 돌을 던지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래야만 깨어있는 지식인이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사람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진보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문제, 이게 생각이 변화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살 때 뭘 좋아했는지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취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취향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친구들과 놀러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취향이 바뀌게 되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그 모임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뭐가 나한테 뭐가 유익해서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그 모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취향이 바뀌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는 문제, 구체적인 그 뜻이 뭐냐? 첫 번째,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여기 다시 보니까, 2절 다시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 지금 받으실 만하다는 표현이 2절에도 나오고 아까 1절에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에 대한 지금 해설을 지금 2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으실 만한 뜻이 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뜻이 뭔지를 너희가 입증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아무거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했죠? 성경에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 했어요. 가인이. 가인이 마귀 섬기려고 갖고 나온 거 아니었어요? 가인이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이 소산물, 밭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가인이 대충대충 걸렁걸렁걸렁하게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잘 포장해서 대단히 정성껏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문제는 가인이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그걸 드렸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냐 아니었나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마귀에게 드리려고 그 불을 가지고 나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 제사장의 그 어떤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려고 이 아론의 이 두 아들 아론의 아들 중에 이 두 명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불은 이 번제단에서 취한 것이어만 됐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다른 이상한 불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들여올 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이 수레에 있던 법궤가 덜컹하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아이고 큰일 나겠네 하고 잡았단 말이에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단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는데 여러분과 저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오 하면서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웃사가 즉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궤는 아무나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그걸 맡았잖아요. 그리고 법궤는 짐승의 수레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법궤는 사람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야 했던 거잖아요. 이런 걸 안 지켰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였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냐를 입증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가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들어진 건물 짓고 수천만원짜리 샹들리아하고 수천만원짜리 파이프 오르간하고 대리석으로 꾸미고 카페 멋있게 하고 다 했는데 그게 뭐예요? 다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건물을 정전이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가지고 건물 짓고 금으로 다 쳐발라야 되고 그리고 이걸 또 제사장이 이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성전을 지킨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다, 목사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직자 계급 체제를 여전히 붙들고 있고 그럼 목사를 먹여 살리려면 뭘 해야 돼? 십일조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십일조를 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이 다 세트로 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건 패키지예요. 성전과 제사장과 십일조 패키지예요. 이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신약 시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그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십일조가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왜 여전히 건물 성전이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건물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찌됐든 내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들을 지금 세를 불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가인의 희생물입니다. 가인의 헌물이에요. 가인의 헌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뭔지를 입증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제사장들이 할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고 뭘 안 받으시는 분인지를 입증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그걸 보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더 내려와서 여기 4절부터 보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문제를 4절에서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것들이 소위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씀과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과 덧붙여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소위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몸의 각 지체로서 섬기는 이 문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살아있는 희생물을 바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이 몸의 한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인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인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했을 때 지체로서의 우리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몸으로 세워질 때 얼마나 이게 불편한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한 마음으로 지금 가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찬양단이 하나가 구성이 돼서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찬양을 하자고 그래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소프라노를 하고 싶은데 좀 엘터를 해달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이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 내가 내 어떤 취향을 포기하고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될 때 이게 얼마나 불편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놓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그냥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영적인 희생물로 바칠 때 이게 가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 얘기해서 지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 몸을 드렸다고 하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기능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 보니까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있으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꾸밈없는 사랑으로 형제 사랑의 간증을 세워가는 이 문제도 또한 뭐예요? 이게 또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참 드려서 그것이 밤새도록 타서 죄가 되게 하는 그러한 희생물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형제 사랑의 간증을 세울 수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한 대로 11절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이게 지금 우리의 몸을 드리는 문제다. 그 이후에 12절서부터 20절까지도 이게 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여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세요. 아,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가 드리는 문제이구나.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 이런 의미이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12절 이하를 같이 제가 읽을 때 속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이게 그냥 괜히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문제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거 어렵습니다.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우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줄지니 그리하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했을 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죠.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의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제 지옥에 더 이상 가지 않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 말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영적인 아버지가 생겼으니 아버지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대학교 합격 나와라 뚝딱,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파트 당첨되라 뚝딱,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편 승진해라 뚝딱 이러면서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가의 제사장, a royal priesthood,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열 패밀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로열 패밀리, 왕가의 어떤 이 계보, 로얄 패밀리. 우리가 로얄 패밀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왕가의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명목뿐인 왕가의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왕가의 제사장입니까? 성경은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일 없이는 우리가 이 제사장의, 왕가의 제사장의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일어나서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제사장들의 기능인 것, 직무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와서 이 일주일 내내 먼지 쌓여있던 성경책 탈탈 털어서 일주일에 한번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우리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십시다.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구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상적인 이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